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완벽에 가까운 것을 찾아가는 과정. 실제 공연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연습, 리허설이라고 하지. 이 리허설의 어원은 밭을 다시 갈다 라는 말에서 시작됐대. 밭을 다 갈아엎지는 못하더라도 씨앗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지. 리허설은 부족하고 불완전한 게 미덕일지도 몰라. 실전에서 더 채워 넣을 여지를 만들어주니까. 안녕하세요. 선우정아의 뮤직 원더랜드 6월 14일 금요일 문을 열었고요.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는 브래들리 쿠퍼의 Maybe It's Time이었습니다. 리허설의 어원이 그랬었군요. 뭔가 영어 단어로 살펴보면 re, hear, so 이렇게 구분되어서 보이거든요. 괜히 제가 그 hear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와서 그런지 뭔가 다시 듣는 무언가? 저는 그냥 괜히 그렇게 생각을 하곤 했었어요. 그 hear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뭐 그거는 어떤지 몰라도 정말 최초의 어원이 밭을 다시 갈다. 뭔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이 리허설을 할 때 정말 뭐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은 없겠죠. 절대적인 완벽을 아무도 그 한계가 어딘지 모르고 누구한테는 완벽해도 누구한테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완벽한 준비라는 의미보다는 다시 갈고 최대한 이 씨앗이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땅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의미로 느껴지면서 끄떡끄떡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리허설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게 미덕이라는 말이 조금 뭔가 이렇게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좀 위험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데 이게 어떻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리허설에 너무 힘을 많이 주거나 리허설이 뭔가 너무 막 밀도가 빡빡하게 막 완벽해 막 진짜 거의 완벽을 비슷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공연에서 이상하게 이렇게 부족한 게 느껴져요. 부족하다기보단 뭔가 아쉬워져요. 리허설의 밀도가 너무 높아도 실전에서 아쉬움이 생기고 근데 또 반대로 그래 리허설을 좀 설렁설렁 해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리허설을 정말 제대로 설렁설렁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다른 의미로 실전이 아쉬워집니다. 뭐 실수가 생길 수도 있고 돌발 상황에 좀 대처를 좀 유연하게 못한다든지 리허설을 맘먹고 설렁설렁하면 그런 아쉬움이 생기고 또 반대로 밀도가 너무 높으면 그 좋았던 리허설의 그 느낌을 몸이 기억하는데 실전에서 그만큼 안 나오니까 그것도 아쉬워지고 이건 어떤 좀 무형적인 어떤 감정적인 에너지적인 그런 얘기인데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역시나 또 오늘도 밸런스 얘기에 나오는데 맞추기가 정말 어려워요. 뭐 그거를 내가 노력한다고 맞추려고 맞춘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뭐 벌써 그 밸런스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더 시간이 한참 지나야 정말 뭐 음악을 한 지 20, 30년은 돼야 알게 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15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입장에서는 아직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약간 운에 맡깁니다. 괜히 오늘 리허설이 되게 잘 되고 잘 흘러갔고 순조롭고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밀도가 되게 높아요. 뭔가 착착착 되는 그런 리허설이다. 나 노래도 되게 잘한다. 그럼 불안해져요. 왜냐면 그런 리허설 후에 오던 본 공연은 항상 느낌이 아쉬웠기 때문에 뭔가 불안해져요. 근데 또 반대로 리허설 때 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고 괜히 막 어떤 정신적인 것도 되게 막 귀찮고 막 싫고 이런 마음으로 임해도 또 그런 아쉬움이 생기고 실수 같은 게 꼭 생기고 그래서 그냥 운에 맡깁니다. 열심히 하려는 것을 베이스로 두고 뭔가 너무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되게 어렵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잘 느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렵습니다. 이 모든 음악 말고도 크고 작은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시간이 다 리허설이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전에서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시험을 앞두고 계신가요? 인생의 이 수많은 리허설들 하나하나 너무 다 시험처럼 여기지 마시고 후에 있을 정말 큰 시험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리허설이야.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하고 조금 더 마음 편히 그렇게 겪어내는 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여기로 보내주세요. EBS 인터넷 반디, 스마트폰 어플 반디, 카카오톡,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 샵 1045로 알려주세요. 노래 두곡 듣고 올게요. 몽니의 그대와 함께, 윤종신의 자유로 선셋 피처링 하림. 몽니의 그대와 함께, 윤종신의 자유로 선셋 피처링의 하림 두곡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달 뜨는 밤 10시면 문을 여는 이곳은 선우정아의 뮤직 원더랜드입니다. 하루에 한 곡씩 LP로 들어보고 있어요. 뉴트로 클럽 문을 열게요. 그래미상, 오스카상, 토니상을 휩쓸며 음반, 영화, 뮤지컬계를 모두 접수한 인물입니다. 바로 1962년에 데뷔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인데요. 스트라이샌드는 미국 여성 가수 중 가장 앨범을 많이 판매했어요. 그녀의 음반은 총 1억 4,500만 장이 나갔다고 합니다. 음반 판매뿐 아니라 음원 차트의 여왕이기도 한데요. 현존하는 가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모두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달성했어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어느새 70이 훌쩍 넘었지만 그녀의 깊고 풍부한 목소리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독보적입니다. 아직도 연말 콘서트가 매진 사례를 기록할 만큼 여전히 전성기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때였나? 셀린디온의 앨범을 샀는데 거기에 이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피처링한 텔힘이라는 곡이 있었어요. 셀린디온은 당연히 당시에 개봉했던 영화 타이타닉 OST로 알았죠. 그래서 OST 듣고서는 완전 반해가지고, 셀린디온이 이런 사람이구나. 되게 멋있다. 셀린디온의 앨범을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앨범을 테이프를 샀는데, 거기에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랑 한게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당연히 모르고, 뭔가 딱 듣기에 나이가 더 있어 보이는 목소리인데, 보통 어렸을 때는 괜히 좀더 젊거나 뭔가 화려하거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이제 더 선호를 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자꾸만 귀가 가더라고요. 또 듣고 싶고, 와, 이 사람은 누구지? 되게 막 신비로움을 가득 품었다 그래야 되나? 당시 저한테. 나중에 크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친 가수인지를 조금씩 알게 됐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뮤지션, 그리고 이 연예인이라고 할수 있죠. 이었던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또 들어보게 됐네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84년에 발매한 앨범 이모션에 수록된 곡 베스트 아이 쿠드 LP로 들어보겠습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베스트 아이 쿠드 듣고 왔습니다. 이상하게 그냥 오랜 가수다, 오래된 연륜이 있는 가수다 이 이상으로 무언가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음악들도 보면 항상 이 약간 동화 같은 아름다움? 요런 그런 코드나 멜로디가 항상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뭔가 동화 속에 있는, 뭐랄까, 요정의 데모 같은 그런 저한테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자, 달 뜨는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문을 여는 여기는 선우정아의 뮤직 원더랜드입니다. 매일 2부 말미에 해드림 코너가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에 공감해드리고 그 사연에 꼭 들어맞는 노래까지 선곡해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곡뿐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이 골라주신 노래까지 총두 곡을 선물로 전해드릴 거예요. 나만을 위한 선곡을 원하신다면 홈페이지 해드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그리고 내일은 김간지의 해우소가 있습니다. 한두 줄로 짤막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사연들, 고민이나 조언이 필요한 이야기들 모두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역시 홈페이지에 코너 게시판 마련해뒀습니다.
선우정아의 뮤직 원더랜드.
금요일 밤이라 야금야금 조금씩 나눠 읽어서 야금야금입니다. 금요일 밤에 맛있는 산책 야금야금 책 읽기 오늘도 안희연 시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또 일주일이 빨리 가 느낌이 드네요. 네. 신기하게.
진짜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늘 그렇듯 바빴고요. 뭐 책이 이제 거의 인쇄에 들어가기 직전 상태여서 뭐 네. 제목 정하고 뭐 표지 보고 등등 하느라고 조금 정신이 없이 지나갔어요. 아. 쓱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곧 정말 이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네. 그런 책이 곧 탄생하겠네요.
네, 한 주만 더 있었어도 제가 진짜 실물로 건네드리는 건데 네 아쉽지만 제가 우편으로라도 꼭 정아님과 또 우리 작가님, 피디님 다 네, 보실 수 있게 꼭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야금야금 책 읽기 오늘은
웃음이 오늘은, 나는 걸까요?
네 오늘은 그래도 평소와 다름없이 네. 네 역시나 금요일인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볼까요?
네 오늘은 편혜영 작가님의 소년 1호라는 소설집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 편혜영 작가님은 1972년생이신데요 네. 2000년에 등단을 하셨으니까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소설을 써오신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베테랑 작가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국내 수상은 물론이고요. 해외에서도 2018년에 셜리 잭슨상이라고 하는 미국 문학상이 있는데요. 네. 그 상을 수상하실 만큼 국내외로도 호평을 많이 받고 계신 그런 작가님이세요. 이번 소년 1호라는 제목의 소설집은요. 네.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미숙하고 인간관계 서툰 어른들과 흔한 속물성에 관한 이야기다. 라는 멘트를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이 소설을 읽는 내내 그 쌤쌤의 메시지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아, 제 노래요.
네. 꼭 이런 속물성을 드러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상통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네. 계속 좀 떠올랐어요. 정아님의 노래가.
아이고. 저도 속물성을 막 이렇게 뱉고 싶다가도 일단 가수라서 네. 약간 멋있는 선에서 이런 이상한 괴리감이 있어요. 네. 뭔가 드러내고 싶은 직접적인 에너지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포장해서 네. 뭔가 비비는 바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뭔가 저도 이 인터뷰에 그 발췌한 그 문장을 읽으면서 네. 항상 요즘에 관심을 가진 부분이라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됐습니다.
네. 저 어떤 소설부터 그러면 읽어볼까요?
네, 여러 편의 소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두 편 골라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네. 처음 읽을 단편은 식물애호라는 제목의 소설인데요. 네. 앞서 제가 홀이라는 장편 소설이 국내에 아주 유명한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근데 바로 이 식물 애호라는 작품이 그 장편 소설 홀의 모태가 된 단편 소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쓰시고 뭔가 남는 이야기, 더 하고 싶으신 이야기, 더 인물들이 더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것을 장편의 호흡으로 늘여서 다시 쓰게 되신 작품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장르로 치면 스릴러? 미스터리?
너무 좋아요.
네,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또 날도 선선히 이제 더워지고 하니까 네. 약간 선선함을 주기 위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네. 오기가 눈을 떴다. 어렴풋이 흰 옷이 보였다.
오기씨.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였다. 의식을 잃어 수술을 받은 지 8일 만이었다. 교통사고였다. 충돌하는 순간 누군가에게 심하게 얻어맞는 느낌이 들었다. 나무 둔기가 아니라 정이나 장돌이같이 날카로운 쇠붙이로. 두 다리와 갈비뼈, 쇄골이 부러졌다. 얼굴이 찢어지고 치아가 부러졌다. 한마디로 오기의 몸은 너덜너덜해졌다. 그는 부서진 턱으로 말하려고 애썼다.
아내는요?
간호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오기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오기의 턱은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처럼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간호사는 그의 말을 이해하려고 뚫어지게 쳐다보았으나 알아듣지 못했다. 오기는 입을 다물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사고 당시에는 피가 흐르던 눈이었다. 오래전에는 아내를 보며 얇은 종이처럼 슬며시 주름을 잡아 웃던 눈이었다. 간호사는 난감해하다 의사를 부르러 나가버렸다. 오기는 링거로 목숨을 부지했다. 시간이 지나 호흡기는 뗄 수 있었지만 여전히 유동식에 의존했다. 얼마 후 재활치료를 시작했다. 감각이 돌아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했다. 열심히 치료를 받았다. 발을 놀리는 것은 꿈도 못 꿨다. 물리치료사가 도왔고 두 팔로 평행봉을 잡았다. 몸을 지탱하고 잠시 버텼다. 감각 없는 두 다리가 봉제 인형의 것처럼 흔들렸다. 얼굴은 완전히 망가졌다. 기계로 굽다가 터진 풀빵 같았다. 아내라면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하지만 누구도 오기의 얼굴을 가지고 농담하지 않았다. 종종 병원 복도에서 마주치는 아이들은 오기를 빤히 쳐다보았다. 이해나 배려 없이 순전히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으로. 무섭다면서 엄마 뒤에 숨는 아이도 있었다. 부모나 보호자가 애써 아이들의 시선을 돌리게 했다.
쳐다보는 거 아니야.
조그만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주의를 줬다.
닉 드레이크의 Day is Done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편혜영 작가의 소설집 소년 1호 중에 식물의 호라는 소설 읽고 있습니다. 큰 사고가 있었던 모양인데 어떻게 난 사고인지 네, 궁금해요.
그 교통사고였는데요. 네. 그 사고로 아내는 사망을 하고 오기만 이제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근데 거의 뭐 신체가 완전히 네. 이렇게 너무 많이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회복이 어렵고 말도 못하는 상태이고 네. 거동도 아예 불가능하고 그런 상태여서 굉장히 암담한 소설의 시작 도입부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 도입부로 하면 이게 뭐 사고가 어떤 경위로 누구 잘못으로 뭐 이런 건 자세히
네,
하지
그
않았고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뭐 네. 사고 날 당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이렇게 잘 이야기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추측할 수 있게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가 보다 그래서 어떤 싸움이 있었나 그러다가 사고가 났나 이런 식으로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정도로만 이야기가 흘러가고요. 사실은 사고 난 이후부터 흘러가는 어떤 현재의 상황들이 너무나 좀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한 일들이 좀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네. 사고의 원인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이후의 일들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아니 일단 교통사고가 났다는 이 도입부를 읽었을 때는 네. 스릴러나 미스터리 느낌이 막 강하게 느껴지진 않는데 네. 이후로 어떻게 그럼 되는 건가요?
네, 오기가 그 20살의 부모를 여여서 이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제 가족 중에는. 네. 그리고 아내도 이제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기를 돌봐줄 수 있는 유일한 혈육이 장모님이었어요. 근데 이게 흔한 설정은 아니잖아요.
그쵸.
장모님이 사위를 이제 거의 뭐 몸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사위를 돌보기 시작하는데 네. 이제 처음에는 아주 다정한 장모님인 줄 알았는데 조금씩 이제 오기의 삶을 침범해 들어오는데요. 일단 집에 아내가 쓰던 방으로 들어오시고요. 간병인을 막 해고하고 또 오기가 다니던 학교가 있었거든요. 네. 그 직업을 알아서 그냥 해직 처리를 그 사표를 내버리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너무 무시무시하게 오기의 삶 속으로 진짜 성큼성큼 약간 도끼를 들고 들어오듯이 그런 일들이 스르르르륵 펼쳐져요.
네. 그러니까 어렵네요. 이게 네. 뭐 말도 잘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친 네. 사위가 이 장모님과의 이 네. 뭔가 말만 들어도 불편한 네. 이런 것이 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을지 네. 너무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소설의 마지막 부분쯤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정원에 있는 장모를 보면 간혹 소름 끼칠 때가 있었다. 왜 그러는지 몰랐는데 계속 보면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장모는 식물을 가꾸는 게 아니라 정원을 검사하는 것처럼 보였다. 장모는 정원에 심긴 식물들을 뽑았다. 죽은 것도 있고 다음에 봄을 기다리는 것도 있을 텐데 무작위로 그렇게 했다. 식물을 뽑고 나서는 둥글게 파인 구멍 안을 이리저리 들여다보았다. 땅을 손으로 조금 더 판 다음 쪼그리고 앉아 자세히 살펴보기도 했다. 거기 식물의 잔뿌리나 돌멩이 말고 뭐가 더 있다고 생각한 걸까? 확인하듯 구멍을 일일이 들여다보았고 아무것도 없다 싶으면 뽑은 식물을 다시 구멍에 대강 꽂아두었다. 언젠가부터는 정원 가장 외진 곳에 오기가 창에 얼굴을 바짝 붙여야 보이는 곳에 조금씩 구멍을 파기 시작했다. 겨울이었고 땅은 딱딱했고 삽이 무거워서 잘 파이지 않는 것 같았다. 여러 번 같은 자리를 두드리면 결국 굳은 땅도 물러지는 법이어서 장모는 이내 조금씩 흙을 퍼올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작은 묘목을 심을 정도의 깊이였다. 아내라면 구멍의 형태만으로 묘목의 크기나 식물의 종류 같은 걸 짐작했겠지만 오기는 알 수 없었다. 물리치료사나 목사가 오는 날이면 장모는 커다란 방수포를 펼쳐 구멍이 파인 자리를 덮었다. 오기는 커튼을 걷고 심지 않은 나무로 가득한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다른 것들은 비교적 적당한 크기였는데 정원의 가장 외진 곳에 있는 구멍은 유독 깊고 커다랬다. 그 구덩이에 심을 만한 큰 나무는 눈에 띄지 않았다. 장모가 묘목을 들어 뿌리를 감싸고 있는 비닐을 벗기다 말고 고개를 돌려 오기를 쳐다보았다. 장모는 그렇게 한참 동안 오기를 보았다. 장모는 다시 나무 쪽으로 차가운 눈을 돌렸다. 오기는 허튼 생각을 잠재우기 위해 장모는 그저 식물을 좋아할 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왜 좋아하는지는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 마리에 디그비의 스펠 듣고 왔습니다. 야금야금 책 읽기 안유현 시인과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은 편혜영 작가의 소설집 소년 1호 중에서 식물의 호 읽어봤습니다. 오, 이게, 이게 이 표현에 따라서 으스스한 정도가 달라질 것 같은데, 뭔가 굉장히 으스스한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뭐 장모님이 이상하게 큰 구멍을 판다. 뭘 심으려는 걸까? 그냥 이런 느낌일 수 있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죠.
네. 그래서 더 막 그런 예전에 그 올감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그런 일이었는데 그런 느낌으로 자꾸 막 장모님이 떠올라요. 네. 이거 도대체 뭘 심으려는 걸까요?
모르죠. 모르게 끝이 나버렸지만 왜 구덩이를 파면서 구멍을 파면서 오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왠지 오기는 지금 식물 인간은 아니지만 거의 식물과 같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식물 애호라는 아주 묘한 이상한 제목이 붙은 것일 텐데요.
제목과의 이 밸런스가 진짜 오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다. 끝까지 나는 모르겠지만 믿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설마 내가 저 구멍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으스스한 느낌으로 끝이 나서 독자들도 뭐지? 오기를 저기다가 심겠다는 거야? 막 뭐지? 막 이러면서 너무 그러니까요. 무서워지는 그런
미스터리가
소설이죠.
많네요. 네. 아니, 그 구덩이에 심어질 게 오기일까라는 생각 말고도 그 식물을 좋아할 뿐인데 왜 좋아하지? 그러니까 뭔가 그 앞에서 또 보면은 식물을 그다지 아끼는 듯한 느낌이 아닌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쵸.
식물을 툭 뽑아가지고 살펴보다 다시 훅 꽂아놓는 것도
너무 무서운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커다란 어떤 소재나 어떤 징그러운 그런 묘사 없이도 굉장히 소름끼치게 너무 잘 표현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이게 뭐 가족들 친가족들끼리만 있어도 이렇게 좀 그 몸 거동이 많이 불편한 환자가 되면 가족 중에 뭔가 가족들의 분위기도 점점 어두워지고 여러모로 좀 힘든 그런 마음들이 솟구치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족은 가족이나 피도 안 섞이고 그리고 뭐 좀 멀다면 굉장히 먼 그런 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뭔가 더 섬뜩한 그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편혜연 작가님의 소설이 원래 대부분 이런 스타일인가요?
네, 그러합니다. 첫 소설집부터 굉장히 네. 일관되게 이런 색채 유지하고 계신 작가님이고요.
노호라.
제목만 봐도 그래요. 책 제목이 사육장 쪽으로. 재와 빨강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뭔가 인간 안에 있는 모순이나 뭐 불행, 섬뜩함, 뭐 불길함 이런 것들을 주로 포착해서 보여주시는 작가님이세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네. 되게 가까운 인간에 가까운 곳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놓치고 살거나 잊어버리고 사는데 사실은 너무 익숙한 것 안에도 낯설미 숨어 있고 또 반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감각들이 안온한 상태에서는 찾아질 수 없는 감각들이 편혜영 작가님의 소설을 딱 읽으면은 갑자기 와요. 뭔가 이게 뭐지? 왜 나는 이런 감정들을 내가 모른 척하고 살고 있었지? 사실은 너무나 이상하지 않고 낯설지 않은 것인데 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책이고요. 앞서 설리 잭슨 샹을 샬리 잭슨 상을 수상했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이것도 셜리 잭슨이
어렵네요.
네. 그 미스터리 호러 서스펜스의 대가인 작가님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물 애호라는 작품도 이제 그런 그 미스터리한 어떠함에 준하는 그런 품격이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수상을 하게 된 것이겠죠.
아니, 뭔가 네. 되게 영화화 돼도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박찬욱 감독님의 어떤 그런 그 미장센들이 막 네, 떠오르는 네. 그렇게도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네, 제가 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기도 할 거예요 아마. 다른
기대되네요.
단편은 뭐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랬다고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영화 보는 것처럼 이 서스펜스가 엄청난 그런 소설들이랍니다.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평소에 근데 뭐 영화라든지 다른 소설들 중에 이런 좀 미스테리한 것들 좀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아우 저는 정말 못 보고요. 그 이번에도 그 깐에서 이제 호평을 받고 온 영화가 개봉을 했잖아요.
아 우리나라 영화요?
네네네. 네. 근데 너무 궁금한 마음에 네. 보러 갔어요.
아 보셨구나.
네, 네. 그 같이 사는 사람이랑 같이 갔는데 네. 팔뚝이 나만하질 않았어요. 제가 하도
아, 그 정도예요?
꼬집고 하면서 막 등 뒤로 숨고 이래서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그 다른 것보다 이렇게 피가 나오는 거를 잘 못 보겠어요.
아, 그러면 전 잘 볼 수 있겠다.
그래요. 그때 왜 네. 그 미드 중에 뭐 보면서 식사도 하신다고 막 정한이 그러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귀신만 안 나오면 돼요.
귀신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링 네. 같은 건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너무 무서워요.
그냥 뭐 전투씬이나 뭐 창칼로 찌르고 이런 건 상관없으세요?
네. 뭐 좀비 뭐 이런 것도 괜찮은데 이상하게 좀비는 괜찮은데 귀신은 안 돼요. 참 신기하죠.
네. 저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소리를 네. 하도 질러서 앞에 앉으셨던 분이 아 이럴 거면 나가라고 그
진짜요?
얘기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아이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도에서 이렇게 쿵쿵쿵 다가오는 장면에서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잖아요.
네네.
저는 그냥 복도가 등장하는 순간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리사
그때부터 무서우신 거예요?
네. 막상 그 정말 그 중요한 네. 놀라거나 뭐 놀래키는 그런 장면이 등장할 땐 안 보죠. 귀 막고 눈 감고 으아 하면서 딴 데 보고 있는. 네.
아 이제 여기서 이제 공포가 시작이 되겠구나.
네.
그거를 알아차리시고
네.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근데 뭔가 기생충도 그렇게까지 긴장감을 유발하는 영화일지는 몰랐네요. 저 아직
네.
안 봐가지고.
아, 네네.
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아무튼 서스펜스가 있어서 네 스포일러를 하면 안 되니까.
네. 네. 기대됩니다. 네. 아니 저는 그런 뭐 귀신은 무섭지만 그래도 글로는 네. 책으로는 좀 더 자유로운 편이에요.
SF도 워낙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 특히 미스테리는 너무 좋아하고 제가 읽은 대부분의 소설들이 다 미스테리고
네.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그냥 그날 그 시리즈를 끝판왕을 대지 않으면은 이제 답답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어떤 공포심들은 좀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이니까 적당히 좀 괜찮은 비주얼로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는 더 다양한 장르를 네.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소설은 좀 스릴러 장르를 잘 봐요. 근데 그것은 정말 피와 뭐 칼이나 이런 게 등장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구덩이만 파는데도 이미 우리는 섬뜩하고 그렇죠. 무섭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소설은 괜찮고 또 더 많이 상상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좀 더 좋아하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은은한 공포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사실 귀신이 무섭다기보다는 인간이 더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거 알면서도 왜 이렇게 자극적인 그런 귀신 비주얼에 이렇게 겁을 먹고 마는지 참 그렇습니다. 네. 안현 시인님과 함께하는 야금야금 책 읽기 노래 한 곡 듣고 11시에 다시 이어갈게요. 알로에 블락의 더 맨 듣겠습니다.